성경적이고 어떻게 복음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는가 뭐 다소 좀 복잡한 얘기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뭔가를 글을 쓸때 확실한 어떤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걸 가지고 글을 써야지 그게 없으면 글이 아주 모호해지고요. 전달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죠. 1세기 지금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글로 써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써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예수로? 글로서 그린 예수가 아니고 실체로 알고 있죠. 진짜 예수,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 1세기 그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 그들의 경험은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체를 글로 묘사하고, 이제 독자들은 글을 통해 그 예수의 실체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 글을 통하면서 하나의 어떤 굉장히 그 신호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그 신호가 아주 미비해서 약해져서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그러니까 1세기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글로서 표현하는데, 우리는 독자로서 그 글을 읽을 때 글을 글로 읽지 마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실체를 본다는 느낌으로 읽으셔야 된다. 뭐 지금 이 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이 초점 뒀던 건 뭐냐면 그 표현들, 자기들이 쓰는 글로 예수의 형상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독자도 이 글을 읽으면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여기에 담아 두는 거예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생생한 거예요. 사실적이고, 이 글을 통해 예수를 만나도록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을 읽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러니 복음서를 읽으면서 무슨 그런 어떤 소설 읽듯이 그런 전제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통해서 마가 우선설이라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마가 우선설이란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뭐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개 그게 가장 설득적이고 설명이 가장 완벽하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하면 되살려보세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사용했습니까? 마태와 누가가 사용을 했죠. 그러면 마태와 누가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럴 줄 몰랐는데, 질문할 줄은 몰랐는데, 서로 모르고 각자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가 우선설은 그래서 가장 마가가 먼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좀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막 자료를 갖다 썼다 그러고, 사람이 막 썼다고 수정하고 막 이랬다 하니까, 우리 안에 언뜻 마음의 불편함이 뭐가 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데, 그 마치 하나님의 영감에 공격하는 듯한 인간적인 방식들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 안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라 우리가 믿잖아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자기의 이전의 그 경험들, 율법에 대한 자기의 지식들이 다 들어오고, 역사가 들어오고, 전통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심지어 문학, 그 당시 시구도 인용해서 들어와요. 뭐 그런 모든 총체적인 그의 인간으로서의 이 저자의 경험이 성경 안에 녹아져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가 마가복음을 갖다가 썼다. 오늘날 뭐 표절이다. 무슨 막 그런 이런 쪽에 전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떤 자료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건가를 분별하고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내 글은 진짜다 이 말이 아니라 최대한 동원해서 예수님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료가 뭐 예를 들면 사방에 흩어졌다 그러면 그 자료 모으러 백방으로 다녀가지고 가져오고 뭐 증인들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가서 인터뷰하고 그들을 통해서 받아오고 책상에 앉아서 널브러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대조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들었던 이야기들과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복음서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예수를 그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게을러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냥 아 이랬을 것이야 라고 하고 썼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 가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다. 다만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가 증언돼서 그 사람이 예수만 믿는다면 나는 별짓을 다 하겠다. 그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듯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별로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마시길 바래요. 오히려 그것이 더 객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먼저 이 인물인 잘 되죠? 네. 말씀 한 구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마가복음의 키 구절이에요.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이 핵심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마가는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내어주러 오셨고 그 내어줌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 말을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궁금하죠? 마가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마가의 흔적을 좀 찾아보십시다. 마가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의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 기도처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까지 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참수당합니다. 잡혀가지고 아주 기독교 초대교회 리더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강력한 핍박과 저항이 있는 그 시점에 살벌한 분위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1장에서부터 저 사도행전 12장까지 가는데 계속 그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 사용되는 곳이에요. 단지 기도만 했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가의 집이라고 했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더 표현이.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승천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마가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누구누구 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찌됐건 자, 그 마가의 집은 나름 부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을 우리 사도행전 1장 13, 14절을 보면은 누가 모였냐면 다락방에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토탈 뭐 어림잡아 한 3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공간이라 한다면 꽤 큰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집 전체가 큰 집이에요.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어린 소년이었을 거예요. 주목받지 못한. 그러나 그 소년이 청년이라 할 수도 있고 소년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댈 수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튼 이 마가의 가정이 어머니가 특별히 어머니가 초대교회 스타팅하는 첫 번째 공동체 그룹 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볼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 52. 자,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주 이 두 짧은 구절이 갑자기 아주 생뚱맞게 들어와서 이야기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만. 분명히 이전에 마지막 만찬을 어느 집에서 했고, 저녁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넘겨지시고 잡혀가는 그 과정에 이 한 청년도 예수를 따른다고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청년이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잡히니까 그걸 벗고 도망쳤다는 이 아주 독특한 정보를 마가만 이렇게 딱 실어주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집에서 유월절을 먹었고, 이 어른들을 우르르 따라가니까 모르고 막 따라가다가 배 혼이불을 두렀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따라가다가 잡혀가지고 도망친 이 자기의 기록이다. 뭐, 그러나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어요. 독특하다는, 이 독특한 기록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 마가가, 한 30년, 31년 AD 이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1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로부터 대략 한 15년에서 20년이 흐른 뒤에, 15년 정도 흐른 46년, 이때쯤에,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3장 5절에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를 1차 전도여행 수행원으로 대동하고, 사이프러스, 지금의 구브로, 사이프러스가 이 바나바의 고향인데 그쪽을 통과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갈 정도의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3장 13절로 가면 이제 1차 전도행을 하다가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 터키 최남단에 이르러 전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마가가 거기에서 그냥 가버립니다. 무책임하게. 이 수행원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려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이게 답이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것은 다 모호하지만 없습니다. 논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도망쳤어요.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이제 계획을 하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계속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그때 그 도망친 녀석을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 그 무책임한 놈을. 이렇게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툽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돼요. 기어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겠다. 바울은 안 된다. 그래? 그럼 갈라서자. 심히 다투고 갈라서요.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를 두고 갈등을 했다. 자, 그랬던 마가가 빌레몬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무책임하게 도망쳤지만 어느 시점에 화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 녀석 나한테 참 유익한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마가와 바울 간의 끈끈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와도 굉장히 또 인연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였다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마가다. 예, 마가다. 여러분 마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마가의 가정이 부모의 신앙에서부터 보면은 아주 초대교회 출발점부터 마가의 가정은 예수님과의 아주 깊숙한 관계 속에 있었고 예수님 사후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역동적으로 시작하는 10년, 20년, 30년의 사역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둥 같은 사도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 나누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옆에서 그러니까 마가가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동고동락한 제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인 바울과 가까웠고 유대인을 향한 사도인 베드로의 이 양 아들처럼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비록 제자가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신뢰성 있게 우리가 복음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료 그래서 그만 있자. 여러분 거기에 네, 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여기 우리 한 글 하나 읽어봅시다. 마가 복음서에 나온 글. 자, 마가는 베드로의 자 시작.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가가 되어 그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되 주께서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께 직접 듣거나 그분을 쫓았던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곤 했으므로 마가가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강조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내려간 것은 전혀 잘못은 아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것을 전혀 빠뜨리지 않았고 잘못 쓰지도 않았다. 아주 독특한 정보가 2세기 자료인데 파파이스, 무슨 치킨집 이름 같은데 이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인데요. 파파이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폴리카비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그 폴리갑의 친구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이게 사도 그룹이 있고 사도 이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 사도에 해당되는 폴리갑의 친구이기도 하죠. 이 파파이스의 기록이 굉장히 굉장히 우리의 역사적으로 고증으로 전해지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 무엇의 통역? 어떤 말을 어떤 말로 통역했을까요? 일단은 마가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지금 1세기 예수님도 아람어 쓰셨고 이 아람어를 복음서인 헬라어로 쓴 겁니다. 마가가. 그러면 이 마가는 이중 언어 바이링걸이에요. 이중 언어 구사자예요. 베드로는 반면에 헬라어가 그 당시 뭐 지배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조금은 했겠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어르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일제말 하잖아요. 일본말.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편적으로 조금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했겠지만 글을 쓴다든지 막 이렇게, 물론 베드로 전서가 있긴 합니다만 아주 너무 유창한 헬라어로는 아니기 때문에 마가가 이 베드로의 통역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뿐만이 아니고 제법 라틴어 같은 이런 흔적들도 나온 거 보면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의 통역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걸 정확히 기록하되 주께서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기억은 했지만 순서대로. 그리고 주께 직접 듣거나 그분을 쫓았던 사람이 아니다. 마가가 인정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마가는 나름 강조점을 하나하나 기록해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가 1차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것을 전혀 빠뜨리지 않았고 잘못 쓰지도 않았다. 마가복음에 대한 이 당시에 인정이죠. 그래서 이 자료의 출처는 이 파파이스 증언으로 보면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 경험했던 개인적인 그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썼을 겁니다. 어디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기록 잔소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로 표현했는데 거기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는 거의 죽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드렸듯이 죽기 전에 AD 한 64년 때인데 그때 이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고 바울도 로마에 있었고 또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마가도 로마에 있었고 아마 기록 장소는 로마라고 추정이 되고 대상은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에 향한 복음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저자 마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성경에 마가가 나왔나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몇 가지 문학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람어가 단어로 몇 개가 등장해요. 그 아람어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확인했을 텐데 뭐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그리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아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절규이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요것들을 이런 단어들을 쓰고 꼭 거기다가 번역을 해줘요. 이 뜻은 이 뜻이다 이렇게 아람어에도 능통했고 헬라어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헬라 크리스찬들일 수도 있죠. 그들을 돕는 하나의 그의 배려죠. 또 그 안에 보면은 라틴어도 가끔 나와요. 라틴어의 흔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부의 랩돈을 고드란트로 표현하기도 하죠. 로마의 동전인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즉시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즉시 즉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대략 40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을 읽다가 즉시 어떤 일이 즉시 나갔다 누가 즉시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아, 태평해집니까? 아주 막 점점 막 조급해집니까? 즉시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는 그래서 복음서가 짧죠. 다른 것보다. 그러면서 결국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 급히 데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냐면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급하게 데려가는 듯한 한눈팔 겨를 없이 즉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여러 가지 문체 또 방법이 있는데 세묵금의 진술이라는 말은 뭐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달라 요청한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이 한 패키지로 세 개를 한 패키지로 쓰는 그렇게 기술하는 문장의 기술 방식이 여러 번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아이러니는 자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이 얘기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아직은 하지 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런 것들. 그리고 근데 가서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무지한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꾸짖는 거고 결국은 또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모르고 모를 것 같은 사람은 알고 자꾸 이런 아이러니들이 반복돼요. 전체적인 흐름의 플롯은 복음이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오심, 세례를 받고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쭉 흘러가다가 결국 고난으로 향하고 고난 당한 다음에 이제 결말을 맞는 그런 플롯, 좀 단순한 플롯이지만 그렇게 맺어지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의 카운트 파트너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영들, 그 다음에 제자들 주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복음서를 간략하게 쭉 훑어보면은요, 여러분의 넘버링에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반가로 3번, 복음서 살피기. 1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세례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 1장 14절에서 8장 26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하시고,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그 영역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6절부터 이렇게 왜 여기서 끊어지냐면 대전환이라고 보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 거기까지 8장 26절까지 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주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베드로 입에서 고백된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 번에 걸쳐서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힌트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8장 27절. 8장 27절부터 끝까지 거의 16장 초반까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 인간 예수가 철저하게 고난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 보면 우리의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16장 9절에서 20절이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여러분에게 핸드아웃 됐습니까? 추가된 부분.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에요.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왜 이걸 추가됐다고 하냐. 마가가 쓰지 않았다고 하느냐. 마가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권위 있는 사본들은 그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몇몇 사본이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다 추가를 했냐면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순서대로 이 부분이 편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실어둔 거지. 여기를 마가가 썼다라고 그걸 지지하기 위해 쓴 거 아니에요. 여기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활절 주일날 부활에 대한 본문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마가복음 본문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은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 선택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16장 9절에서 20절은 추가된 부분이다. 한번 펴보십시다 우리. 그러면 추가됐다면 그럼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8시까지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여러분 성경 보면은 9절에 특별히 어떤 노트가 있습니까? 가로가, 꺽쇠 가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없음, 그렇죠? 이 9절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만일 이것을 마가가 쓰지 않았다면 마가는 정말 16장 8절에서 끝냈을까? 자기의 복음서를.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8절이 마지막 절이래요. 마가가 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자들 안에 자기 어머니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너무 이 뭐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든지 거기 세마포 막 이런 다른 기록들 복음서에 나오는 기록들처럼 드라마틱한 것 왜 안 넣었을까? 8절에서 그냥 끝냈다면 끝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셔서 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끝내버려요? 여자들이 빈 무덤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망연자실한 모습에서 복음서를 끝내버려요. 만일 마가가 그렇게 끝내기로 정말 의도하고 그래서 이랬다면 굉장한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복음서는 그 아들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데 그 부활을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가가 선택한 방식은 그냥 빈 무덤 앞에서 입 벌리고 있는 여자들로 끝내버리는 엄청난 그 놀람, 두려움. 그런데 그게 무서움이 아니라 무덤이 열려버렸다. 주가 살아나셨다. 여기서만 딱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요. 때로는 그 자기들의 그 믿음을 수정하면서 타협하고 세상과 그 내용들을 자꾸 변질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현실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개중에는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나 이방인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고난받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대가 베드로 사후로 추정이 되는데 그 기둥 같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리고 처참하게 기둥 같은 사람들 다 하나씩 죽어가고 1차 목격자들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 속에 교회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저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그렇게 끝낸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저 세상의 두려움보다 이 여자들의 경험했던 두려움은 더 컸다. 무덤이 열려있는 그것을 본 두려움. 그러나 그 여인들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고 생명 앞에서의 두려움.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버리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의 생명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은 지금 너희 당신들이 겪고 있는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경이로운 두려움이시다. 그러면 훨씬 더 마가의 이 멋진 그 이 청년의 마무리, 청년이 아니었을 때는 좀 더 나이를 더해서 이 마가의 마지막 16장 8절에서의 끝내는 그 마무리는 탄성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냈다면. 자, 마가의 신학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는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가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기도 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마가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 그분의 동정, 분노, 슬픔, 놀람, 때로는 사랑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처절하게 두려워하시는 주님, 절규하시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마가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두려워하는 인간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똑같은 인간의 조건 속에서, 연약한 조건 속에서 아픔도 느끼시고 외로움도 느끼시고 버림받음의 상처, 상실도 느끼시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자기를 내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때리면 아프고 혀뼈 감은 두렵고 자 그런 조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 그것을 인간 예수를 실체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이렇게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죠.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초반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귀신에 의해서도 몇 차례 확인되고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죽으실 때 백부장이 15장 39절에 백부장의 입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는 자. 왕권을 받은 자. 그래서 왕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순환당하실 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처하고 고난을 받으시죠. 그 다음 하나는 인자라는 개념이에요. 인자는 son of man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구약에서 또렷하게 발견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인자 같으니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인자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마가가 중요하게 다루냐면 인간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권능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려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는 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자로서의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마지막에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종, 마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 10장 읽었듯이, 40을 읽었듯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희생이 결국은 우리의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마지막 그 마가의 신학을 잠깐 보면은 네 복음서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죠.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의 선포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이며 그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이고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이미 그 시간은 시작이 돼버린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여기에서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광대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아우르는 광대한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 성격이 강한 것은 장차 이루실 나라, 완성하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갈등하는 중에 그들이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한다든지 멈춘다든지가 아니고 완성을 향해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확신으로 자기들의 현실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고난받는 종의 개념도 마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인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하나의 개념은 바로 길이라는 개념. 그 길. 그 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길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 길을 가는 종을 말해요. 그 길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웨이입니다. 어 웨이가 아니고 더 웨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하죠.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길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의미해요. 상징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결국 그의 목적지가 죽음인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그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종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자기는 죽지만 다른 사람은 살리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마가는 신학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신학에 담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전반부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러면 그 길을 결국 그 길을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그 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죽음의 자리다.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었다.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제자도라고 하는 중요한 이 디사이플십이 나와요. 마가가 강조하는 제자도, 다시 말해 예수 믿는 당신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고 가르치는 게 제자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라. 쫓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는 거, 쫓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쫓는 거고, 쫓아라. 다시 말해 따라라. 그래서 마지막 16장 7절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시죠. 장소적인 측면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끝내신 당신의 여정을 다시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요. 뭐 하라고요?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처참하게 죽었고 참수당해 죽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베드로 때문에 바울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껏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을 위한 마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마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 내용들을 세세히 살필 수 없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것입니다.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주 연약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눈은 눈빛은 강렬하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듯한 인간 예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고 얼굴에도 그런 상처들이 있는 예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봐요. 앞에 그리고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돌려볼 수 있다 하십시다. 예수님이 뭐 상처 있는 모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우신 부분, 기적을 행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시며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죠? 그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돌려보면서 고난 부분에서는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럼 마가는 자꾸 그 형상을 다시 되돌리면서 고난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형상, 예수상이 영광으로만 치장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치장된 예수님은 고난 없이는 절대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먼저 보게끔 자꾸 그의 얼굴을 고난 상처 입은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예수상, 예수 믿으면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안 아프게 아주 만족스럽게 이 생을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주님께 달라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꾸 돌리며 주님 이런 주님 아니십니까? 이런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의 길을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돌리시면서 그 고난의 모습으로 비추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길이 충돌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예수님을 왜곡하죠. 그분의 모습을 왜곡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의 현실들을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건너뛰려고 그러고 거기 안에서는 도저히 의미 하나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평 원망으로 지나버리고 끝나버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세속적으로 신앙이 변질되었고 우리 기독교 자체도 교회 자체도 대단히 세속화가 되었고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교회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성교회 뭡니까 세습 반대한다고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뭐 신앙 행동 성 뭡니까 평신도 행동연대인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막 욕하면서 명성교회 성도들 중직자 뭐 장로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욕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10만 명의 교회를 만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거지.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세습한 거지 라고 하는 막 하면서 이 악용하는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 화려함, 이 화려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그 하나님 안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 고난의 예수님의 얼굴을 못 비춰주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복음서를 읽어내야 되는 독자들의 그 암울한 현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저들이 마지막에 빈 무덤을 보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이고 그것이 더 큰 위로고 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그 얼굴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추상적이고 뜬구름처럼 도저히 보이지 않고 바람 불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손으로 잡은 바 되고 세세하게 얼굴 한 구석구석 만진 바 되고 고난의 흔적 그리고 영광의 흔적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광의 길만 구했던 편협한 우리의 신앙을 꾸짖어 주시고 고난으로도 능히 이기고 남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현실을 뚫고 넘어서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